배움을 사려하는 당신, 환영합니다. 오늘의 심층 지식 탐험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하나 상상해 보시죠. 어느 날 갑자기 가족한테서 완전히 절연을 당하는 거예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직장이나 다름없던 그 지역사회 경제적 네트워크에서도 쫓겨나고요. 평생 모은 재산마저 이웃들한테 전부 몰수당합니다.
완전 사회적 매장이네요.
네, 심지어 언제 감옥에 끌려갈지 모르는 공포 속의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단지 당신이 그 새롭게 선택한 어떤 신념이나 커뮤니티 때문이라면 말이죠.
아마 대부분은 견디지 못할 겁니다. 원래 있던 주류 사회로 도망치거나
항복하는 거죠?
네, 아니면 커뮤니티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물어뜯으면서 자멸하고 말 거예요. 소수 집단이 외부에서 거대한 압력을 받을 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붕괴 패턴이거든요.
아,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주제의 핵심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할 자료는 데이비드 A. 데실바 박사님의 신학 강해문헌인데요. 바로 성경의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5절까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겁니다.
네, 보통 고대 편지의 마지막 장이라고 하면 그 다들 건강하시고 나중에 꼭 한번 봅시다 뭐 이런 의례적이고 가벼운 끈인사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냥 설교 끝에 덧붙여진 잔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데실바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23장은 단순한 잔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방금 묘사해 주신 그 끔찍하고 적대적인 사회 속에서 철저한 마이너리티로 전락한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생존 가이드이자 청사진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먼저 이 커뮤니티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하고 이들이 선택한 첫 번째 생존 전략이 대체 뭐였는지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당시 1세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주류 사회랑 전통 신앙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사회적 마찰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 그 당시는 혈연이나 지연 중심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철저한 계급 기반의 후원 구조로 굴러가던 사회였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갔다는 건 사실상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당했었죠. 그래서 데실바 박사는 저자가 이 끔찍한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강력한 대안적 네트워크를 제시했다고 분석합니다.
두 가지요?
네, 바로 그리스어로 필라델피아, 즉 형제애고요. 다른 하나는 필록세니아, 바로 환대입니다.
둘 다 사랑을 뜻하는 필이라는 어근이 들어가네요. 근데 형제라고 하면 당시 그리스나 로마 시대 윤리 철학자들도 흔히 강조하던 덕목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피를 나는 형제끼리 돕고 사는 건 뭐 어느 시대나 당연한 일 같은데요?
겉보기에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루타르코스 같은 당대 유명 철학자들도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끼리는 소유물을 공유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가르쳤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형제의 메커니즘은 당시 사회 기준으로는 완전히 충격적인 거였습니다.
아, 충격적이었다고요? 어떤 면에서요?
이들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 그러니까 오직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묶인 타인들에게 이 혈연적 형제의 의무를 그대로 적용해버렸거든요.
와, 대박이네요.
하나님이라는 신 안에서 입양된 말 그대로 완벽한 대체가족 시스템을 구축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생존망에서 쫓겨난 사람들끼리 아예 새로운 가족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셈이군요.
네.
오늘날 우리가 커리어를 위해서 가입하는 뭐 상호부조회나 느슨한 인맥 네트워킹이랑은 차원이 다르네요.
완전 다르죠. 이건 말 그대로 생사를 건 연대였습니다.
특히 그 두 번째 전략이라는 환대, 그 필록세니아의 구체적인 행동 강령들을 보면 정말 놀랍더라고요. 문헌을 보면 이게 단순히 집에 손님 초대해서 차 한 잔 대접하는 수준이 아니던데요?
전혀 아닙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롯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모이식쯤에 천사를 대접한 유명한 일화가 나오잖아요.
아, 네, 기억나요. 천사들인 줄 모르고 극진히 모셨던 그 이야기요.
맞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목숨을 건 환대를 요구합니다. 당시엔 교회 건물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내어놓아야 했거든요.
그거 걸리면 주류사회의 감시망에 스스로를 표적으로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는 방식을 묘사한 부분이 아주 압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감옥에 갇힌 자들을 생각할 때 마치 여러분 자신이 그들의 피부 안에 있는 것처럼 여기라고 강권합니다.
그들의 피부 안에 있는 것처럼요? 와, 이거야말로 극단적인 형태의 공감이네요.
네, in their skin. 말 그대로죠.
불쌍한 사람한테 뭐 동전 몇 푼 주어지는 그런 동정심이 아니라 그 옥사이드의 차가운 바닥이랑 물리적 고통을 낼 피부로 직접 느끼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기이할 정도의 연대감이 외부인들 눈에 어떻게 비추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일화가 하나 있어요.
뭔데요?
2세기 그리스의 풍자 작가 중에 루키아노스라는 사람이 쓴 페레그리누스의 죽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페레그리누스요?
네.
거기 보면 페레그리누스라는 일종의 사기꾼 철학자가 나오는데요. 그가 기독교인 행세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은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지지도 않고 그를 형제라 부르면서 감옥으로 몰려갑니다.
사기꾼인 줄도 모르고요.
네, 온갖 음식과 돈을 바치면서 그를 정성껏 돌보죠. 이걸 본 루키아누스는 저들의 첫 번째 율법 부여자가 저들을 다 형제라고 세뇌시켜버렸다고 어리둥절해합니다.
로마 사회의 철저한 그 계산적 관계망에 익숙했던 지식인 눈에는 이들의 무조건적인 환대가 그냥 사기당하기 딱 좋은 어리석음으로 보였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외부인들의 비웃음을 살지언정 그 무식할 정도의 끈끈함이 결국 이 소수 집단을 외부의 핍박으로부터 지켜낸 방패였네요. 자, 근데 여기서 문헌의 흐름이 아주 묘하게 바뀝니다. 외부의 적에 맞서 커뮤니티를 지키는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커뮤니티를 내부에서 파괴하는 잘못된 사랑에 대한 경고로 넘어가거든요.
아, 네, 그 부분이죠.
근데 그 연결고리가 좀 당황스러워요. 결혼의 순결을 지키라는 성적인 윤리를 이야기하다가 바로 다음 구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이 성적인 문제에서 갑자기 돈 이야기로 넘어가는 급발진은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맥락 없이 보면 진짜 뜬금없는 도덕 교과서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당시 로마 사회가 이 마이너리티들을 억압하던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알면 이 연결이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당시 주류 사회는 기독교인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이른바 일탈 통제 기법이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일탈 통제 기법이요?
중 가장 흔하고 잔인한 무기가 바로 재산 몰수였습니다. 이웃들이 고발하고 사회가 합법적으로 이들의 생계수단을 그냥 뺏어버린 겁니다. 이미 히브리서 10장 기록을 보면 이들은 신앙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는 경험을 아주 처절하게 겪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돈에 욕심내지 말고 가난하게 살아라, 뭐 이런 금욕주의적인 훈계인가요? 문헌 전체 맥락을 보면 그런 단순한 도덕적 잔소리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시는데요?
혹시 신앙 때문에 잃어버린 과거의 안락한 지위나 그 빼앗긴 부를 어떻게든 다시 되찾아서 주류사회로 편입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라는 강력한 경고 아닙니까?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데실바 박사의 통찰이 방금 짚어주신 그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네. 핍박으로 모든 걸 잃은 사람들 내면에는 극심한 불안감이 자리 잡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돈을 움켜쥐어서 안전망을 만들려고 하죠. 그 과정에서 타협이 일어나고 결국 형제라는 커뮤니티의 근간마저 돈 때문에 부서지는 겁니다.
아, 돈 때문에 연대가 깨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잃어버린 돈이나 주류사회의 인정 대신에 전혀 다른 차원의 안전망을 제시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에 나오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이죠. 시편 118편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요.
변덕스러운 세상의 분화 권력이 아니라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안정감의 닻을 내리라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데실바 박사는 이 지점을 설명하기 위해 당대 유명한 철학자 디오크리소스톰의 탄식을 가져옵니다.
디오크리소스톰이요? 뭐라고 했는데요?
인간과 사회의 변덕스러움에 질려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에게는 어떠한 불변성이나 진실성도 없다. 내일 저 사람이 어떻게 돌변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와, 되게 냉소적이네요.
당시 로마 권력자들 눈 밖에 딱 나서 추방당해본 철학자의 뼈저린 현실 인식이었죠. 그런데 이와 완벽하게 대비되는 선언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등장합니다.
아, 혹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거요?
맞습니다. 바로 그 구절입니다.
와, 그 문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였군요. 세상의 모든 안전망이 다 끊어지고 이웃들이 다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영원히 동일하다는 이 선언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폭발적인 안정감을 줬을지 상상이 됩니다.
엄청난 위로였겠죠.
이거 현대사회에 적용해봐도 꽤 묵직한 통찰이 나오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끊임없이 더 많은 부와 스펙을 요구받는 우리가 어느 순간 나는 지금 이 영원한 진리 하나로 충분하다고 선언하는 것.
네, 충분하다.
그 충분함을 아는 순간 부를 축적하려는 끝없는 쳇바퀴에서 벗어나서 우리 시간과 에너지를 자유롭게 해방시킬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데실바 박사는 그걸 고도의 영적 훈련으로 봅니다. 충분함을 선언하는 것 자체가 주류사회의 통제 방식에 대한 거대한 저항이니까요.
근데 말이죠. 이 절대적인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저자가 제시하는 다음 행동 지침이 저를 또 한번 혼란스럽게 만들더라고요.
어떤 지침이요?
아니, 안정감을 찾았으면 이제 안전한 커뮤니티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진영 밖으로 나가서 치욕을 짊어지라고 촉구하거든요. 레위기의 고대 제사법 메커니즘을 은유로 사용하면서 말입니다. 이 진영 밖이라는 상징성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의 구체적인 풍경을 좀 머릿속에 그려보셔야 합니다.
속죄일이요?
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 동물을 잡습니다. 그 동물의 피는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만 피가 다 빠진 짐승의 몸통은 거룩한 진영 안에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럼 그 몸통은 어떻게 하는데요?
진영의 맨 바깥 온갖 오물이 버려지는 재버리는 곳으로 끌고 나가서 불태워야 했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 제사의 메커니즘을 예수의 처형 사건에 정확히 오버랩시킵니다.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의 성문 안이 아니라 사형수들이 처형당하는 불결한 성문 밖에서 예수가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보통 진영 밖이라고 하면 그 나경 환자들이 격리되거나 짐승 사체가 버려지는 곳.
네, 오염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례적으로 완전히 배제되고 이른바 캔슬된 추방의 공간이잖아요. 거기로 스스로 걸어나가라니요.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이 진영 밖이라는 공간이 가진 기막힌 이중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거긴 주류사회가 불결하다고 밀어낸 추방의 공간이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출애굽기 33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타락했을 때 모세는 거룩해야 할 진영 안이 오히려 오염됐다고 판단합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자신의 회막을 들고 백성들의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진영 밖으로 나가서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배제된 공간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해서 대화를 나눠요.
와, 소름이 도는데요. 그러니까 주류사회가 불결하고 냄새난다고 추방해버린 그 변두리, 그 진영 밖이 사실은 가장 순수하게 진리를 대면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란 역설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기독교인들에게 더 이상 안락하지만 타협으로 얼룩진 주류사회의 진영 안에 머물려 하지 말고 예수가 당했던 치욕을 함께 짊어지고 과감하게 진영 밖으로 나아가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문헌에 등장하는 절묘한 언어유해입니다. 그리스어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안락하게 머물러 있는 도성을 메누산 도성이라고 하고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도성을 멜루산 도성이라고 발음하더라고요.
네, 메누산과 멜루산.
발음은 진짜 단 한 끗 차이인데 의미는 완전히 반대죠. 안락한 메누산을 버리고 불확실한 멜루산을 향해 진영 밖으로 나아가는 것.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 상황을 대입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진영 안은 어디일까요? 어쩌면 내가 속한 업계에서의 안정적인 커리어.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소셜미디어에서의 매끄러운 평판. 혹은 나와 비슷한 생각만 주입해주는 아주 편안한 반향실이 아닐까요? 데실바 박사의 분석을 빌리자면 이 고대 문헌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진리를 위해서라면 네가 가진 그 안전한 사회적 평판을 잃을 각오를 하고 반향실 밖으로 걸어나갈 용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셈입니다.
매우 적절한 현대적 적용입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묘사된 모세의 행동 원리이기도 했어요. 모세는 이집트 궁정이라는 가장 화려한 진영 안의 보화를 스스로 버리고 노예로 전락한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진영 밖의 길을 택했죠.
왕자의 자리를 버린 거잖아요?
네, 그가 바보여서가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으로 다가올 도성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진영 밖으로 걸어나온 사람들은 거기서 뭘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과거 유대교 방식처럼 계속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지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문헌은 진영 밖에서 드려야 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예배와 제사를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에 따르면 그것은 동물의 피가 아닙니다.
피가 아니면 뭐죠?
첫째는 자신의 신념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 즉 찬양의 제사고요.
둘째는 선행과 나누어 주기입니다. 저자는 이 구체적인 이웃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신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제사라고 선언하죠.
아, 헬라어로 유어레스토스,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죠. 동물을 수백 마리 불태우는 것보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정의를 행하는 걸 더 원하신다는 구약의 아모스나 이사야 선지자들의 전통을 그대로 잇고 있군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마일리지를 쌓아야 구원을 얻어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른바 행위 구원론적인 접근이요. 데실바 박사 문헌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 데실바 박사는 고대 로마 사회의 후원자, 수혜자 메커니즘을 빌려와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기독교의 선행은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 신과 거래를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거래가 아니다.
네, 그것은 이미 대가 없이 주어진 거대한 은하에 대한 합당한 보답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로부터 큰 은혜를 입으면 그것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그 후원자의 명예를 높이는 방식으로 보답하는 것이 당연한 상호성의 원리였거든요.
아, 은혜를 갚는 거군요.
데실바 박사는 이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기독교적 삶의 춤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은유로 묘사합니다.
아, 삶의 춤이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은혜라는 거대한 선물을 들고 내게 다가와서 스텝을 딱 밟았을 때 내가 가만히 뻣뻣하게 서 있으면 춤이 망가지는 거군요.
그렇죠. 혼자 추는 게 아니니까요.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줄 때 비로소 끊어지지 않는 감사의 선순환이라는 아름다운 춤이 완성된다는 뜻이네요.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혹은 우리는 과연 이 거대한 감사의 선순환이라는 무대 위에서 나의 스텝을 제대로 밟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저 은의를 받기만 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소외된 타인들과 나누는 다음 스텝을 밟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춤의 리듬을 망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와, 뼈를 때리는 묵직한 통찰입니다. 이제 문헌의 대미를 장식하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 이 리더십과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 보죠. 17절에 보면 공동체 리더들에게 순종하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네, 중요한 대목이죠.
근데 그 이유가 흥미로워요. 리더들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어 번역을 보니까 이 경성하다라는 단어가 잠을 설치며 깨어 있다로 표현되더라고요.
네, 초기 기독교 리더십의 본질적인 무게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당시 리더들은 그저 높은 의자에 앉아서 지시를 내리거나 커뮤니티 자원을 관리하는 무슨 경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영혼과 안위에 대해 훗날 신 앞에서 자기 자신이 직접 회개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을 안고 살았어요. 문자 그대로 타인의 생존과 신앙을 위해 불면의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리더였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기업이나 정치, 심지어 일부 종교단체에서 목격하는 그 독단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이랑은 메커니즘 자체가 다르군요. 진정한 영적 권위란 타이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타인 영혼의 무게를 짊어진 채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에서 나오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의 맨 끝에 아주 짧은 인사말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감옥에서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보통은 그냥 휙 읽고 지나갈 문장들인데 데질바 박사는 이 짧은 인사말이 가진 심리적 임팩트에 엄청 주목하더라고요.
당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들은 로마 제국의 거대한 사회망에서 쫓겨나서 좁고 어두운 방에 숨어 언제 고발당할지 모르는 공포 속에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세상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곧 사라질 한 줌의 먼지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숨죽이면서 몰래 읽고 있었겠죠.
네. 근데 편지 끝에 설교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던 디모데가 마침내 풀려났다. 그리고 저 멀리 제국의 중심, 이탈리아에 있는 형제들도 너희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와, 그 순간 숨죽이던 사람들의 시야가 그 좁은 방구석에서 로마 제국 전체로 확 팽창해버리겠네요.
완벽한 묘사입니다.
마치 캄캄하고 폭풍우 치는 밤바다에서 홀로 표류하면서 아, 이제 죽어가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 수평선 너머에서 수백 개의 등대들이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면서 일제히 불을 밝혀주는 걸 본 느낌이었을 겁니다.
네, 그 헬라 원문을 보면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 호이 아포테스 이탈리아스라고 부르며 연결감을 극대화하죠.
고립된 마이너리티들에게 자신들이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폭발적인 위로가 되었을지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그리고 편지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축도로 장엄하게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외부의 핍박 속에서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내부의 탐욕에 흔들리지 않으며 기꺼이 진영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동력은 결국 은혜라는 근원적인 힘에서 나온다는 거죠.
은혜에서 시작되는 춤이군요.
네. 히브리서 13장의 이 결론부는 단순히 설교를 마무리하는 꼬림말이 아닙니다. 앞서 전개된 거대한 신학적 논증들을 이 마이너리티들의 팍팍한 일상과 실천 속으로 터트려버리는 강력한 뇌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데실바 박사의 히브리서 13장 강해는 2000년 전 고대인들의 낡은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고 주류사회에 편입되어야만 안심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존과 연대가 무엇인지 묻는 가장 급진적인 청사진이었습니다.
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을 내 피부처럼 여기는 공감이 참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자본주의의 압박 속에서도 충분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불변의 안정감까지요. 자,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의 마음속에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이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며 머물고 있는 그 안락하고 달콤한 진영안은 어디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사회적 배제, 남들과 달라져서 캔슬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 후미진 변두리야말로 2000년 전 모세와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장 맑은 정신으로 진리를 대면했던 거룩한 장소가 아닐까요? 세상의 주류가 불결하다고 손가락질하며 밀어낸 바로 그 진영 박말입니다. 당신의 무거운 짐을 챙겨 기꺼이 그 진영 밖으로 나설 작은 용기가 당신에게 싹트기를 바라며 오늘의 지식탐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